중국 명조 때에 왕양맹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육가기도 하고 정치가기도 하고 또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 명조가 굉장히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였습니다. 당연히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에는 도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합니다. 지금 내게는 그보다 더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자가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일입니까? 물었더니 스승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도적부터 잡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교자가 또 오셔서 질문합니다. 스승님,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크고 작은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또 대답합니다. 나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제가 놀라서 또 묻습니다. 아니, 스승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왕양맹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철학자든 정치가든 누구든 간에 그 마음속에 다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미 오래전에 오늘날을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구도에 자신을 상실한 시대다. 구도, seeker, 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전의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크리스천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에 싸울 힘이 없으니까 자신도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다가 좋은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런 것을 예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갈수록 우리 믿음이 어떻습니까?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때이 세상에서 뭘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죠. 전의, 싸울 수 있는 용기 하면 내 군대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군대 가면 여러 가지 제시 훈련들, 뭐 총기, 사격 다 연습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남은 시간에 보면 정신훈련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인들이 싸울 때 아무리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전력이 타더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그 싸움은 하나만 합니다. 집니다. 그렇죠? 다 도망가고 맙니다. 이것이 군대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리 말은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약점, 우리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제적인 마귀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것을 쭉 보고 있다가 순간 기회가 되면 그냥 찌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역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그랬더니 성경 말씀 보시면 마귀가 잠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떠났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 있다가 기회만 되면 우리를 찌른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맨날 지고 똑같은 모습밖에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갈수록 점점 기독교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오히려 좋은 영향을 뻗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렇죠? 오해 당하기도 하고 비웃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선교사님들 금년에도 중국에서 많이 쫓겨납니다. 전 터키, 러시아, 이스라엘 이런 데서 메일이 옵니다. 이 비자 때문에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어디 가서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게 온다는 거죠. 그분들은 늘 깨닫고 지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별로 부자한 게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복음 전한다고 해도 누가 사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죠. 뭔가 좀 부딪혀서 세게 달린 내 신앙이 아니고 연단 내 신앙이 아니고 그냥 미직지근한 온실 안에 있는 화채와 같은 신앙으로 지냈기 때문에 조금만 강하게 오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면 세계, 그의 내면 세계의 아주 처절한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두 사도로 택함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에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지만 그에게도 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갈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6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됐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 뭐 그도 그랬는데 뭐 우리야 당연하지 뭐. 그러나 똑같은 모습이 아니요.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었습니다. 그리고 딱 죽고 나면 전혀 죄도 지는 거 없이 그냥 천국에 그냥 직행 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많은 싸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동일한 죄에 범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결심해 보지만 무너질 때가 종종 그리고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러고 싶지 않은데 다 똑같이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내적인 갈등을 보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공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거죠. 자, 성악설, 성선설, 우리는 과거에 철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뭡니까? 처음에 지음받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원래 사람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우리 마음속에 악이 존재합니까? 로마서 통해서 본 것은 또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본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후세는 우리의 모두에게 그 죄의 죄성이 DNA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죄, 악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결코 악의 근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안에다가 악한 것을 뿌렸다는 거죠. 그 뿌린 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마치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반응합니다. 그죠? 싸우죠. 그래서 때로는 열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고통과 통증이 수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법과 우리 죄의 법이 늘 싸워서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똑같은 모습을 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아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기 원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예수를 믿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전쟁. 바울은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약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비결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 율법. 율법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은 율법은 우리 하여금 죄가 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부족하다,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율법이 선한 것입니다.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탐심을 예로 들었습니다. 탐심. 우리가 남의 것을 살면서 어떻게 한 번 더 탐내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죄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분명히 죄가 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받기도 마찬가지죠. 중앙선 침범하지 마시오. 그런 법이 없었다면 내가 마음대로 갑니다. 편하게 이리 갔다 와치로 갔다 우치로 갔다 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앙선 침범하지 마시오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가야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신중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죠. 그렇죠? 그 부른 가운데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 아십니까? 그걸 바꿔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합해서 세 번 봤네.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자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게 뭐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습니까? 윤리에 뭐 걸리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이나 멋있는 남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나간 다음에 오 괜찮네 라고 이렇게 돌아보는 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말 품어도 이미 너는 가늠했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잘 돌아봅니까? 그냥 지나가다 마주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지나가다가 또 돌아본다는 것은 자꾸 돌아본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 가늠을 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율법이 뭔가를 아는 것 동시에 아 율법의 한계가 있고 율법의 한계가 아니고 우리의 한계가 있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율법의 기능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율법을 대할 때 나의 부족한 자아를 볼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겁니다.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거룩함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그것을 짓누르는 다른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됐습니까? 죄법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죄법.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또 하나는 예전에 내 마음 깊숙이 한 것에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죄의 법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고라면 그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전에도 그랬는데 뭐. 야, 다 그런 거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우리가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안에 문제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어 이제. 나는 그냥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원해서 갈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제자 되는 게 쉽겠습니까? 제자도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으라는데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아 주님 나는 그냥 뒤따라만 갈게요. 나는 꼭 제자 안 해도 됩니다. 쉽게 타협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는 신앙생활 많죠. 그죠?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주셨던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 뭡니까?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Make Disciple이 주동사입니다. Make Disciple 제자가 되라는 거죠. 내가 제자가 삼다는 것은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제자가 안 해. 근데 남 보고 제자 삼으라고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다. 제자가 되라는 거죠.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Going 가라는 거죠. 그리고 Baptizing 침례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keeping and teaching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동사는 메이크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내 마음의 전쟁도 못 이기는데 내가 무슨 제자가 되고 제자 삼습니까? 이런 고민이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약함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율법이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가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안에는 죄가 아직도 있어서 그렇구나. 죄가 아직도 나의 가운데 힘을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의 문제라는 거죠. 안의 문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바깥에서 먹고 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가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지켜야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으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래. 곤고한 사람. 영어는 wretched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비참하다, 고통스럽다, 가련하다,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야, 난 너무 못해, 비참해 하고서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망 상태에 있지만 뭔가가 오면 내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힘만으로 안 되지만 누군가 외쳐 도와주면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누군가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학자들 간에 두 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내라는 것은 사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라고 서로 팽팽하게 논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기초에 신학에 많은 기초를 닦았던 어거스틴 얘기였습니다.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들은 바로는 이런 모습 보니까 자기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야. 이게 나야 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듭난 이후에 자기 삶에 보니까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 본 어깨 거듭난 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가 있더라는 거죠. 갈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니고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라고 다시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믿기 전입니까? 아니면 믿은 후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믿은 후의 삶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믿었는데 갈등이 예전에 남아있다는 거죠. 자, 율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만약에 25절이 없었다면 이 7장 전체 한 장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죠.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안 되네. 포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how? 어떻게는 8장에 나옵니다. 10장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의 근거만 제시하고 있고 어떻게는 8장에 나온다는 거죠. 주님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셨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어느 사람은 빨리 변했고 어느 사람은 아직도 천천히 변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는 거죠. 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이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기는데 문제는 오늘이죠. 오늘 씨름하는 거 어떡합니까? 라는 거죠. 예전에 그냥 아, 뭐 다 그렇지 말고 쉽게 탓하고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를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도 합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악의 힘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이 정도쯤이야?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정도쯤이 아닙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저 평생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쿡쿡 찌른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 신경 쓰이는 거죠. 여러분, 결코 죄의 세력을 약하게 벗어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알겠지만 어떤 것들은 너무 쉽게 이깁니다. 당연한 거니까 이깁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것들은 아주 간단한 건데 이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직도 넘지 못하는 죄의 법을 볼 때마다 야,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머네. 어쩌면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엎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확실한 거죠. 여전히 하, 이 정도쯤에 난 할 수 있으라고 자기 혼자 버티면 결국 언젠가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의주 싸울 만한 힘입니다. 그렇죠? 이게 싸울 만한 내가 의지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 여지 없이 그냥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무너진다면 그 싸우는 많아져. 그렇죠? 주님 앞에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변화될 수 있어. 열매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우리가 정말로 열매들을 얻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편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항상 뭐라고 되어 있는가, 누구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표시 있어요. 영어로 하면 in on the victory side, on the winning side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승리 편에 서 있는 누구누구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들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 도대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 처음에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설명하시고 그렇답니다. 이 under winning side, under victory side라는 단어는 처음에 쓴 사람이 17세기에 청교도 장군이었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썼다는 겁니다. 17세기 보면 영국이 굉장히 이 내란 때문에 싸움이 생겨, 종교전쟁. 이 청교도 쪽에 있는 올리버 크롬웰은 의회파입니다. 파라먼트, 의회파고, 그 다음에 찰스, 왕편에 왕파가 있습니다. 왕과 의회파가 서로 아주 평평하게 대립했다는 거죠. 그 중심에, 의회파의 중심에 이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극한으로 갑니다. 이게 전쟁을 피할 수 없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비를 털어서 왕이 거느리고 있는 기병대와 싸울 수 만한 그런 기병대를 만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날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왕이 데리고 있는 기병대는 오랜 동안 정치 싸움에 경험들이 많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이제 급조해서 투자해서 그런 사병들을 키우고 훈련 받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면 승리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올리버 크롬웰이 모든 공적이나 사적인 편지를 볼 때 제일 마지막에다가 항상 승리편에 서 있는 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것을 썼다는 겁니다. On the winning side, Oliver Cromwell라는 사인을 항상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아, 우리가 이기나 보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는 그런 것을 점점 많이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가 염려했던 대로 찰스 왕이 따지는 왕파와 우회파가 붙습니다. 그리고는 우회파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승리편에 서 있습니다. 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주님 편에 서 있어야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말 하죠. 줄을 잘 세야 돼요, 줄을. 줄이라는 건요, 딴 줄이 아니고 주님 저 편에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하는 줄이라는 거죠. 그 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줄 바꾸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줄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약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팔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금년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진리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뿌린 대로.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죠? 육신을 위해서 뿌리면 육신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영적인 것을 뿌리면 영적인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제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씨름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 새롭게 얻어지는 거죠. 그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거치고 나면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냥 온실에서 곱게 지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세파에도 오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용사입니다. 소울즈라는 거죠. 소울즈. 그냥 비리비리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직시하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함께 가면 이기는 것이죠. 작년까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2019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싸우기도 전에 아, 나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라고 포기하면 절대로 그 못 넘어가. 그렇죠? 금년 한 해 지내시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죠? 연약합니다. 여러분 종이 있죠. 종이. 그냥 펜으로 찌르면 그냥 구멍 뚫립니다. 그죠? 그냥 찢어집니다. 네 종이를요 뒤에 철판에다 붙여놓으십시오. 뚫으면 뚫어집니까? 안 뚫어집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뒤에 철판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Under victory side, 승리편에 서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우리에게 소망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8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그럼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답을 줍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나는 확신 가운데 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싸워서 승리하는 죄악법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